네, 스가랴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않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후반부에 들어가면 약간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스가랴를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독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기도 하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거나 세 부분으로 나오거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신기하게도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서 너희들이 회복을 맛봐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두 메시지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일들이 쫙다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 스가랴의 전반부의 상황과 스가랴의 후반부의 상황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적인 공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전반부에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빨리 다시 지어서 그 성전 가운데서 은총을 누리고 복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겪은 이후에는 너희가 이런저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느냐, 대체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본문이 참뭐 이게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시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내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 회복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회복과 영광을 기대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과거의 영광, 또 과거의 전성기 때의 힘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포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옛날 그 아수르 제국들처럼 혹은 바벨론 제국처럼 혹은 페르시아 제국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압제당했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압제할 수 있는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도 분명히 건축이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페르시아처럼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 둘씩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로 이전 상태, 그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때의 신앙의 상태로 다시금 쇠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전의 분위기와 뒷부분의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향해서 백향목을 사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산을 향해서는 상수리 나무들에게 곡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무성한 숲이 엎드러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있었던 나라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 있었던 나라들이 망한다는 것은 그 북쪽에서부터 점차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심판이 임하고 있고 더 이상 너희들이 안주할 수 없는, 게으를 수 없는, 나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경고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패역한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런 참상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우선은 목자들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들을 사들인 자들, 그 양들이 약해 있을 때, 양들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사들인 사람들, 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판자들은 누구라고 말하면 그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팔아넘겨도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고 또 오히려 백성들을 팔아넘김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 세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쳐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잘못을 했는데 목자의 잘못에 대한 피해를 양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예전에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돌보고 강대국들을 물리쳐 줬지만, 이제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도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이고 강대국들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목자가 잘못했는데 그 피해를 양들이 봐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책임은 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잘못이 있어도 양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목자는 목자의 역할이 있고 양들은 양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는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꼴을 먹일 책임이 있지만 양들에게는 바른 길을 순종해야 할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목자가 잘못된 길을 인도해서 양들도 잘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목자에게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양들과 목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양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죽는 사람을 죽는 대로 놔두시겠다는 겁니다. 건져내지 않으시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놔두시겠대요. 그를 돕지 않으시고 나머지는 서로 싸우면서 서로 이익을 취하고 서로 살을 먹으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화해시키거나 화목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 대로 놔두고 망하는 대로 놔두고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놔둬 버리는,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들이나 여러 가지 기뻐하고 즐거울 만한 일들이 생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죄인된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것,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기를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가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형벌을 양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라고 하죠. 이건 스가랴가 하는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이제는 그 전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향했던 그 은총을 꺾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주시는데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목자의 기구를 빼앗는다는 말은 더 이상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마찬가지로 백성들처럼 그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그에게 화를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목자가 목자로서 살아갈 수 없게끔 그 입술에서 말씀을 걷어가시고 그에게서 은사를 걷어가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걷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나 목자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그에게 순종과 사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백성과 그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다시금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다시금 나를 떠나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사명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저의 삶이 견디기 힘들다 하여도, 저의 사명이 버겁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목자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양들은 양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양과 목자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두렵게 하려거나 괴롭게 하려거나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심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이 아닌 은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 가운데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고 그것과 대비되는 은혜를 선택하라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락을 달라고 눈물 짓기도 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이 일상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은혜이자 복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목자는 목자로서, 양들은 양들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망하는 대로, 죽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놔둬버리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헛된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해서 패역해되고 낙심해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목자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양다움을 유지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홍익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세상의 번영을 구하며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거대 제국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세상처럼 부요해지고 세상처럼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목자답게, 하나님의 양답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무어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홍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방치하시는 그런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목자의 자격을 빼앗는 그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어서 이 홍익이라는 푸른 목장 가운데 모든 목자와 모든 양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